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10월 중국을 방문한다고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이 25일 보도했습니다. 유리 우샤코프 대통령 외교 담당 보좌관은 타스 통신에 푸틴 대통령이 초청장을 받았다며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양국 간 무역, 경제 협력이 이번 중국 방문의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회담에서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이 2010년대 초부터 본격 추진해온 일대일로 계획은 중국과 중앙아시아, 유럽을 육상과 해상으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2000년 이후 총 17차례 중국을 방문했으며 최근 방문은 지난해 2월 4일 동계올림픽 개막식이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최근 양국 간 무제한적 파트너십을 선언하고 올해 양국 무역을 2천억 달러로 늘리기로 합의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왔습니다. 남태평양 국가 통가와 뉴질랜드, 호주 순방에 나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역내 중국의 문제적 행동이 늘고 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순방 첫 일정으로 방문한 통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가 목격한 것 중 하나는 중국의 인도태평양 내 관여가 커지면서 우리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행동들이 늘고 있는 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역내 관여에 반대하지 않지만 중국의 투자는 투명해야 하고 지속가능한 재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블링컨 장관은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화와 경제적 강압 조치 등을 언급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시아오시 소발레니 통가 총리와의 회동에서 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국은 통가를 비롯한 태평양 섬들 모두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날 뉴질랜드를 방문해 크리스 힙킨스 총리와 회담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회담 뒤 공동 성명에서 중국과 솔로몬 제도 간 안보 협력에 우려를 제기하고 태평양 제도 포럼이 이 문제를 논의하며 투명성을 장려해 역내 우리가 공유하는 안보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하원, 국가두마가 러시아 군 징병 연령 제한을 27살에서 30살로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이 25일 보도했습니다. 법안은 징집 최소 연령은 현행 18살로 유지하는 반면 최대 연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30세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징집 연령 상한선의 점진적 추가 상향은 없을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법안은 또 징집된 사람들이 계엄령이나 전시, 무장 충돌 기간, 대테러 활동, 러시아군의 해외 전개 시 1년의 자발적 계약에 설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의 법안은 동원과 계엄 및 전시 상황에서 지역 주지사들이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보안기관들을 돕는 특수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해당 회사들은 지역 최고 집행기관들로부터 전투용 소형 무기와 탄약을 임대 형식으로 제공받게 되며 회사 직원들은 물리적 파괴와 통제신호 교란 등을 포함해 공중, 해저, 해상의 무인형 장비 이동을 막을 권한을 부여받는다고 통신은 설명했습니다. 통신의 이들 회사가 러시아 치안당국이 수행할 국경보호와 외국 특수정찰부대와의 전투 임무 등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에콰도르 중남미 국가 에콰도르의 교도소에서 지난 주말 발생한 폭동 사태로 인해 사망자 수가 31명으로 늘었다고 에콰도르 검찰이 25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소셜미디어 사이트 옛 트위터를 통해 이 폭동으로 사망자 외에 14명이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폭동은 항구도시 과야길의 과야스 제1교도소 단지 내에 엘리토랄 수감시설에서 폭력 조직 간 싸움이 벌어지면서 시작됐습니다. 재소자들은 이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했으며 가스탱크를 사용하는 시설들에 불을 질렀습니다. 폭력 사태는 재소자들이 밀반입한 휴대전화로 다른 교도소의 상황을 알리면서 다른 교도소들로 빠르게 확산됐다고 영국 BBC 방송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난 25일에 빌보드 차트 탑10과 빌보드 글로벌 200 최정상에 한국 청년 그룹 BTS의 멤버 정국의 새 노래 세븐이 올랐습니다. 미국 내 음원 재생과 라디오 방송 횟수, 음원 다운로드, CD 판매량 등의 종합 점수로 순위를 매기는 빌보드 핫100에 진입과 동시에 정상을 찍은 핫샷 탭입니다. 지난 14일 공개한 퍼포먼스가 담긴 세븐의 뮤직비디오는 조금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요. 조회수가 1억 680만을 넘었습니다. 영국, 호주, 아일랜드, 뉴질랜드에서도 지금 최정상의 인기인데요. 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연인을 사랑하고 싶다는 고백의 노래인데 이 정국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미국 여성 래퍼 라토가 더한 이 생동감이 사람들의 어깨를 흔들게 합니다. 자, 빌보드 스타가 된 가수 정국의 나이 지금 25살입니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최고의 팝스타가 목표라는데요. 100% 영어 가사로 된 노래로 미국의 텔레비전, 영국의 라디오 생방송 무대로 신곡을 알린 이유였습니다. 빌보드는 최근에 각 부문의 그 점수 기준을 바꿨습니다. 세계적 팬덤을 갖춘 한국 K-POP 가수들에게 불리한 변화라는 분석도 있었지만 하지만 이 새 노래 공개 10여일 만에 빌보드를 점령한 가수 정국의 파라는 한국 대중음악의 매력을 다시 보게 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코너는 미국의 경제와 산업 이야기 실생활 속에서 알아보는 생활 속 경제입니다.
We allow the kids to come out here and experience that, do fishing, do canoeing, and we do have kids that have come out here that have never been.
네, 오늘의 미국 경제 이야기는 여름방학 기간 자녀 교육비입니다. 세계 소식, 미국 소식, 그리고 미국 정치 역사와 현재 알아보는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생활 속 경제에서 자세한 소식 만나보시죠.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 7월 26일 수요일이고요. 오후 3시가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31도, 구름 조금 낀 날입니다. 북한의 날씨는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7월 27일 목요일에 북한, 이 한반도에 영향을 끼친 태풍 독수리가 중국 내륙으로 향하면서 올여름 장마는 26일로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무더위와 소나기 소식이 잦다고 하는데요. 목요일도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대부분 지역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평안도와 황해도, 강원도, 함경남도 남부 지역으로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집중적으로 내리겠습니다. 자, 목요일 최저기온은 15도에서 25도입니다. 낮 최고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양의 낮 최고 30도고요. 신의주가 29도, 개성과 중강은 31도입니다. 함흥의 낮 최고 원산과 함께 34도, 청진과 해산의 낮 최고 30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가끔 비 내리다가 맑아집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m고요. 서해는 구름 많고 한때 비 내리다가 비는 그치겠습니다.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겠고 먼바다 1.5m로 오후에 물결이 더 높겠습니다. 7월 27일 목요일에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장양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중국 외교부가 이 친강 외교부장이 면직된 이유를 밝히기를 거부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의혹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남태평양 섬나라 통가를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역내 중국 투자의 위험성을 경고했고요. 또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 유네스코가 교실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중국 소식입니다. 25일에 친강 중국 외교부장이 면직됐다는 발표가 나와서 화제가 됐었는데 중국 외교부가 이 조처에 관해서 언급을 했군요.
네,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이 26일 있었는데요. 이날 브리핑에서 이 친강 외교부장 관련 질문이 뭐 쏟아졌습니다. 이젠 친강 전 외교부장이라고 해야 할 텐데요. 기자들 질문의 핵심은 왜 친 전 부장이 자리에서 물러났느냐라는 것이었는데 이 마오닝 대변인은 이제까지 정보를 정상적으로 공개했다면서 면직 이유를 공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예. 친강 전 부장이 한 달 이상이나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가 면직이 됐는데 그 면직 이유를 밝히지 않겠다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마오 대변인은 신화통신이 이미 정보를 배포했다면서 이를 참조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친 당시 외교부장이 올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짧게 건강 문제라고만 설명한 바 있습니다. 친강 전 부장은 지난 6월 25일 베이징에서 안드레이 루센코 러시아 외무부 차관을 만난 뒤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영국 BBC 방송은 친강 전 부장이 가장 자리를 오래 비운 중국 공산당 고위 관리 가운데 하나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면직 이유를 신화통신에서 보라고 했다는데 사실 거기에 자세한 내용이 없었다면서요?
예, 신화통신에는요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특별로 친 부장을 면직하고 왕 위원을 신임 외교부장으로 임명했으며 주성령으로 이 조처가 발효됐다고만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친 전 부장이 면직되고 나서 지금은 이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설명은 있었습니까?
없었는데요. 이와 관해서 마오 대변인은 전인대 결정과 주성령이 매우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으니 읽어보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가로 제공할 정보는 없고 중국 외교 활동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중국 당국이 친 전 부장의 면직 사유를 공식적으로 밝히기를 거부했는데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소문이 계속 떠돌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중국 내외에서 많은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 인터넷에서 아직까지 완전한 검열 없이 이 문제에 관한 소문이 언급되고 있다는데요. 이런 현상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예. 자, 예를 들자면 어떤 소문입니까?
네, 친 전 부장이 공식 석상에서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 권력 투쟁이나 부패, 권한과 직위 남용, 그리고 유명한 여성 TV 사회자와의 불륜설 등이 나왔는데요. 중국 정부가 자세한 설명을 내놓지 않아서 이런 의혹을 더 키웠습니다. 또 중국 정부뿐만 아니라 관영 언론도 친강 전 부장 면직 이유에 관해 입을 닫고 있습니다.
네, 이 친강 전 부장이 시진핑 주석하고 상당히 가까운 사이라고 알려져서 이 친 전 부장이 면직이 의외다 이런 반응이 많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친 전 부장은 시 주석이 가장 신뢰하는 관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는 이번 일이 아무리 최고 지도자와 가깝더라도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중국 관료 사회에 보여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친강 전 부장의 면직으로 결국 관록이 있는 외교관 왕이 부장이 복귀를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왕이 당 중앙정치국위원이 다시 외교부장직을 맡게 됐습니다. 왕 부장은 올해 69세로 지난 2013년부터 작년까지, 작년 말까지 외교부장이었습니다. 지난해 영전에서 당 중앙정치국위원이 됐는데요. 왕이 부장은 당시 외교부장직에서는 물러났지만 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을 맡는 등 중국 외교 정책을 사실상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네, 자 친강 전 부장의 급작스러운 면직으로 왕이 부장이 할 일이 많겠습니다.
네, 많은 전문가는 왕이 부장 임명이 중국 외교를 안정시키려는 조처로 보는데요.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민간 조직 외교위원회 이안 존슨 선임 연구원이 BBC 방송이요. 이 왕이 부장이 이미 외교 부장을 지냈다면서 그는 중국 외교 정책을 순조롭게 유지하려고 파견된 소방관이자 관리자이며 아주 유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왕이 부장은 26일 터키를 방문해서 터키 외무장관 그리고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 만나서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네, 자, 친강 정 부장의 면직 또 왕이 부장의 임명 미국 쪽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예,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신임 중국 외교부장과 잘해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부장을 10년 이상 알고 있고 자주 만났다면서 전에 그랬던 것처럼 왕 부장과 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미국의 국무장관은 일단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였네요.
네. 블링컨 장관은 우리가 미중 관계를 책임 있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것은 외교와 관여로 시작하며 나는 관련된 중국 측 상대 누구하고도 같이 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블링컨 장관은 친강 전 부장 면직에 대해서는 이는 중국의 주권적 결정이라면서 나는 과거 친 전 부장과 건설적인 대화를 했고 그가 잘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26일 남태평양에 있는 섬나라 통가를 방문했는데 여기서 영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 위험성을 경고했다고요?
네, 블링컨 장관이 26일 통가 주재 미국 대사관 헌정 측에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중국의 약탈적인 투자가 가져올 위험에 대해 남태평양 섬나라들에 경고했습니다.
네, 투자인데 약탈적인 투자라고 했네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어떤 나라에 크게 투자를 하거나 원조를 해놓고 이를 구실로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과도한 영향력을 끼치려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블링컨 장관은 중국이 일부 약탈적인 경제활동이나 실제로 좋은 통치를 훼손하고 부패를 조장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는 투자들 배후에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중국의 이런 활동에 대한 비판이 실제로 남태평양 지역 나라에서 나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초에 당시 데이비드 파누엘로 미크로네시아 대통령이 중국이 괴롭힘이나 간첩 행위에 연루됐고 장로들에게 뇌물을 줬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한 바 있습니다.
네, 자 블링컨 장관이 방문한 통가도 중국하고 경제적으로 연관돼 있습니까?
네, 통가 정부가 빚이 많은데요. 그래서 중국의 경제적 압력에 취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통가가 중국 수출은행에 대략 1억 3천만 달러 빚이 있는데 이게 통가 국내 총생산의 거의 3분의 1에 달하는 겁니다. 이 통가는 지난 2006년에 폭도들이 수도를 휩쓴 뒤에 재건을 위해서 중국에 돈을 빌렸는데요. 갚아야 할 돈이 내년에 정점을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중국이 이런 식으로 남태평양 섬나라들에 대한 그런 영향력을 키우면서 또 미국은 긴급하게 대응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은 남태평양 도서국들과 맺었던 기존 협정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고 대규모 경제 군사 지원을 약속하는 등 중국 영향력 차단에 나섰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26일 통가 주재 미 대사관 헌정식에서 우리는 태평양 나라이며 미래가 인도 태평양에 있음을 안다면서 우리는 기후변화나 개발 그리고 불법 조업 등 이곳 사람들 우선 현안을 정말 잘 이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주변의 섬나라인 호주와 뉴질랜드가 중국 문제와 관련해서 같이 성명을 냈네요.
네, 두 나라가 26일 낸 공동성명에서 중국과 솔로몬 제도가 맺은 경찰 협력 협정이 평양 내 합의된 지역 안보 기준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26일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뉴질랜드로 건너가 크리스 힙킨스 뉴질랜드 총리와 지역 현안을 논의했는데요. 회담이 끝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이 나왔습니다.
네, 중국과 솔로몬 제도 사이의 협정이 그러니까 지역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을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달 초에 호주와 뉴질랜드가 미국 그리고 솔로몬 제도 야당과 함께 이 협정이 영내 경쟁을 추가로 불러올 것으로 우려하면서 중국과 맺은 경찰 협력 협정의 자세한 내용을 즉각 공개하라고 마나세 소가발의 솔로몬 제도 총리에게 촉구한 바 있습니다.
네, 그 두 나라 사이 협정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나 보군요.
네, 이와 관련해서 호주와 뉴질랜드 정상의 성명에서 해당 협정의 투명성을 촉구했는데요. 성명은 투명성을 장려해 이 문제가 우리들이 공유한 안보에 미칠 영향을 영내 나라들이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이 25일부로 다시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 유네스코에 가입을 했습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 탈퇴를 했지만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해서 다시 가입한 건데요. 마침 유네스코가 아주 눈길을 끄는 권고를 했군요.
네, 유네스코가 최근 발간한 2023 세계 교육 모니터링 보고서에서 교실 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스마트폰이라면은 컴퓨터 기능을 갖춘 똑똑한 손전화기를 말하는데요. 유네스코 보고서는 이 손전화를 너무 많이 쓰는 것이 교육 성과가 떨어진 것과 연관이 있고 손전화 화면을 너무 많이 보면 아이들 정서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증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이 손전화를 너무 많이 있으면 학습도 그렇고 정서도 그렇고 좋지 않은 영향 주니까 학교에서는 금하라는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보고서는 학생들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탄형 PC 혹은 랩탑, 휴대용 PC 등을 교실이나 집에서 과도하게 혹은 부적절하게 쓰면 이것이 주의를 산만하게 만들고 방해하며 학습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기술의 과도한 사용과 학생 성과 사이에 부정적인 연관 관계가 있다는 대규모 평가 정보가 있다고 보고서가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특히 지난 그 코로나 대유행 기간에는 말이죠. 이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 기기 덕에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했어도 수업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네, 보고서도 그 점은 인정했습니다. 이 온라인 원격 수업이 코로나 대유행 기간 학교들이 문을 닫았을 때 교육 체계가 무너지는 것을 막았다는 건데요. 전 세계적으로 학생 10억 명 이상이 이 기간 온라인 학생으로 옮겨갔다고 보고서가 설명했습니다.
네, 이런 이점이 있었는데도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교육 방식에 지금 유네스코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고서는 스마트폰 금지 요구가 인공지능을 포함해 전체로서의 디지털 기술이 교육의 인간 중심 비전에 언제나 종속되어야 하며 교사와 대면 활동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과 장비를 쓰는 이런 새로운 교육 방식이 선생님과 얼굴을 맞대고 하는 그 기존 학습 방식을 대체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보고서는 일단 디지털 기술이 학습 결과와 경제적 효율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과대평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변화가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건데요. 보고서는 정책 결정자들에게 학생들이 대면 수업을 받는 교육의 사회적 차원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그래도 이런 디지털 기기 이용하는 학습이 효과가 있다 이런 주장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긴 합니다. 하지만 보고서는요, 디지털 기술이 분명하게 교육 가치를 더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고한 연구가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주장이 내세우는 증거 대부분이 디지털 기술이 들어간 상품을 팔려는 사교육 업체들이 돈을 댄 연구에서 나왔다면서 전 세계 교육 정책에 이들이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 우려의 한 원인이라고 보고서가 밝혔습니다.
네, 자 효과가 있다고 해서 교육 현장에 디지털 기기 보급 많이 하죠. 또 사용도 많이 늘고 있는데 자, 이런 와중에도 이런 걸 규제하는 나라들이 있더군요.
네, 유네스코는 200개의 교육체제를 구성해서 네 나라 가운데 한 나라가 법이나 지침으로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했다고 추산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중국 사례가 눈길을 끄는데요. 중국은 교육도구로서 디지털 기기 사용에 경계를 뒀습니다. 중국은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주기적으로 디지털 기기 화면을 보지 않도록 하고 모든 교육 시간에 최대 30%까지만 디지털 기기를 쓰도록 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장향희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부지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난민 정책에 제동을 걸었고요. 연방교육부가 하버드대학의 동문자녀 우대 정책, 즉 레거시 입학 제도의 민권법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기준금리 인상했네요.
네, 연준은 26일 이틀에 걸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를 마치면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에서 5.5%가 됐는데요. 2022년 3월 이후 11차례 금리 인상이 이뤄지면서 2001년 초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이 기준금리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네, 자, 지난달은 기준금리가 동결됐는데 이번에는 결국 인상이군요.
네, 사실 뭐 여러 경제 전문가는 지난달 금리 동결 조처에 대해서 매파적 동결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네.
여러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금리 인상을 재개할 수 있다는 의미였는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올해 최소 두 차례 금리를 추가 인상할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죠.
네. 자, 파월 의장이 그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네. 파월 의장은 가격을 안정화하는 것은 연준의 책임이라면서 자료에 기반해 추가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 상승률을 연준이 설정한 2%대로 되돌리기 위해선 아직 갈 길이 멀다고 강조했는데요. 파월 의장은 경제의 가장 민감한 부문인 주택과 투자에서 긴축 정책의 효과를 봤다면서도 인플레이션 부분에서 완전한 효과가 반영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매 FOMC 정례회의 때마다 자료에 기반해서 금리를 결정할 것이라며 그전까지는 어떤 것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지난 6월 기자회견에서 이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했던 것보다는 완화된 기조로 평가가 됩니다.
예. 자,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결정할 때 참고하는 그 지표라고 할 수 있죠. 인플레이션 자료, 크게 고용지표와 소비자 물가 지수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네. 이 수치가 어떻게 나왔었죠?
네, 먼저 지난 7일에 나온 신규 고용 지표를 살펴보면요. 지난 6월 이 비농업 부문에서 새 일자리 20만 9천 개가 추가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33만 9천 개 추가 일자리가 나왔던 전달에 비하면은 뭐 훨씬 적게 나왔는데요. 여전히 강세를 보인다는 그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네. 자, 연준의 강경한 통화 정책으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노동시장 계속 버티는 모습이죠?
네. 실업률도 3.6%로 소폭이지만 하락했고요.
네.
지난달에 강한 임금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이 노동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은 사실 물가 상승을 부추기기 때문에 뭐 이것이 좋은 현상이라고는 볼 수만은 없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특히 임금 상승에 주목하면서 6월 고용 지표가 연준의 금리 인상 결정을 확고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12일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나왔죠.
네. 6월 CPI는 1년 전보다 3% 오르면서 2021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이 전달보다는 0.2% 소폭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6월 이 물가 상승률이 연 9.1%로 이 고점을 찍은 것과 비교를 하면은 뭐 뚜렷한 둔화세가 나타나곤 했는데요. 물가 변동률이 높은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도 연 4.8% 오르면서 전문가 전망치인 5%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식품 비용은 살짝 올랐지만 에너지 가격이 크게 하락한 것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를 했는데요. 다만 이 임대료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이 높은 임대료가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다음 그 FOMC 정례회의 언제 열립니까?
9월 중순에 열립니다. 이 8주 후인 9월 19일에서 20일에 다음 이 공개시장 회의, 이 FOMC 정례회의가 열리는데요. 네네. 6주 간격으로 열렸던 이전 회의 때보다 더 방대한 이 두 달치의 자료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금리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전문가들의 전망은 갈리고 있습니다. 이 연준의 금리 인상 조치가 충분했고 뭐 당분간 영향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 있지만 연준이 자신 있게 금리 인상 주기를 끝내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앤드루 홀렌호스트 시티그룹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경제가 연착륙을 향하고 있지 않다고 본다면서 가을에 인플레이션이 또다시 상승할 그런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도 나오고 있네요.
네. 미 경제 전문 방송인 CNBC는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조기에 끝낼 경우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뭐냐 하면은 이 경기 후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미국 경제는 이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초에 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겪은 바 있습니다. 반면에 또 연준의 강경 정책이 또 너무 오래 지속된다면 경기 불황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와 난민 정책이 지금 조 바이든 행정부의 난민 정책이 법원에서 가로막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처가 종료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도입했던 난민 정책이 중단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법원의 존 타이거 판사는 25일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이민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온라인으로 난민 신청을 하도록 했던 이 바이든 행정부의 난민 정책에 대해서 무효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자,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새 난민 정책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네, 미국에 불법 입국하다 적발돼 추방된 사람은 5년 동안 합법적인 입국을 금지하고요.
네.
적발될 경우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또 이주자가 망명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국 국경을 넘기 전에 세관 국경 보호국 CBP가 출시한 스마트폰 앱 CBP1을 통해서 이 망명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네.
다만 일부 예외가 있긴 하죠. 임박하고 극단적인 위협에 직면한 사람이나 성인 동반자가 없는 어린이들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가 왜 이런 정책을 도입했던 겁니까?
네, 이 코로나 방역을 명분으로 도입했던 타이틀 42가 지난 5월 11일 자정부로 종료됐기 때문입니다.
네.
타이틀 42는 지난 2020년 3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에 도입됐던 정책인데요.
네.
이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해서 국경에서 붙잡힌 불법 입국자를 당국이 즉각 추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정책이 종료되면은 더 많은 사람이 국경으로 몰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요. 예, 이 바이든 행정부가 무단 월경자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던 겁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 새 정책 도입하고 나서 불법 입국자가 실제로 조금 줄었습니까?
네, 이 정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6월 국경 순찰대가 체포한 불법 입국자 수가 10만 명을 조금 넘었는데요. 전달인 5월에 16만 9천 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겁니다.
네.
그리고 하루 평균 불법 입국자 수도 4천 명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타이틀 42가 종료되기 직전인 5월에는 하루 입국자 수가 최고 1만 명에 달했던 적도 있습니다.
정책이 효과를 봤다는 건데 그런데 지금 법원에 올라가 있네요.
네. 이민 옹호 단체들이 정부 정책이 이민법에 어긋난다면서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미국 시민 자유연맹, ACLU 등 인권 단체들은 정부의 정책은 미국 땅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입국 경로와 관계없이 망명을 요청할 수 있다고 보장한 이민법에 위배된다면서 미국처럼 망명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인권을 보호하는 국가가 아닌 제3국에서 보호를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이주자들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또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예약할 수 있는 망명 실청 일정이 극히 제한적이고 또 다양한 언어로 제공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 법원은 이들 인권단체 손을 들어준 거네요.
맞습니다. 타이거 판사는 판결문에서 미국 법은 불법 월경이 망명 신청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또 벨리즈와 멕시코, 콜롬비아 같은 제3국에서 망명 신청을 하는 것은 해당 국가의 제한된 처리 능력과 다른 요인 등으로 인해서 실행 불가능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어 미국 법은 이민자들이 실제로 안전을 제공하는 국가를 통과하는 경우에만 망명 신청을 제한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법원 판결의 정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법원 결정이 나온 지 바로 몇 시간 만에 이 행정부가 재고 항소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예. 법원은 정부가 항소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이 판결 효력을 14일 정지시켰고요.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25일 우리가 확장한 많은 합법적 경로를 통하지 않은 사람들은 망명 자격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서 이주자들이 국경으로 몰려들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의 그 남부 국경 정책 계속해서 논란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부 국경을 넘는 불법 입국자가 급증하자 공화당은 이 정부의 느슨한 이민 정책 때문이라면서 비판했습니다. 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일부 민주당 내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난민 정책을 도입해서 불법 입국자를 줄이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정책에 대해서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이 미국 정부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네.
남북 국경 상황과 관련해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바로 며칠 전에도 소송을 냈죠?
네. 이 최근 공화당이 장악한 미 남부 텍사스 주 정부가 멕시코와 국경을 이루는 이 리오 그란드 강에 부유식 수중 장벽을 설치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연방 법무부는 24일 텍사스주가 연방정부의 승인 없이 장벽을 설치했다며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최고의 명문으로 꼽히는 대학 가운데 한 곳입니다. 하버드대학. 정부의 조사를 받게 됐네요.
네, 연방교육부가 하버드대학의 동문자녀 우대 정책, 즉 레거시 입학 제도에 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보스턴 지역 비영리 기관인 민권을 위한 변호사가 이달 초 흑인과 라틴계를 대변하는 세 단체를 대신해서 하버드대학의 레거시 입학 제도가 민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연방교육부 산하 민권 담당국에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민권 담당국이 실제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겁니다.
네, 자, 레거시 입학 제도 어떤 제도인지 보겠습니다.
네, 레거시 입학은 이 동문이나 기부자 자녀 등의 대학 입학을 우대하는 일종의 특별 전형입니다. 네. 최고 명문대 가운데 하나인 하버드대학을 비롯해서 여러 대학이 이 제도를 시행하는데요. 지난달 연방대법원이 하버드대와 이 노스캐롤라이나대가 채택한 소수계 우대 정책이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린 이후 또 다른 대입 정책인 레거시 입학 제도 역시 집중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인권단체들은 어떤 점에서 이 레거시 입학 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까?
네, 동문이나 기부자 자녀에게 혜택을 주는 레거시 입학 제도가 흑인과 중남미, 아시아계 지원자들에게는 불리하다는 주장입니다.
네.
인권을 위한 변호사 측은 고발장에서 하버드대의 기부자나 동문자녀 입학생 중에 거의 70%가 백인이고 이들은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6배 정도 합격 가능성이 더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하버드대학이 동문이나 기부자 자녀를 선호하면서 백인들이 압도적 이익을 받기 때문에 자격 있는 유색인종 지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하버드대학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 하버드대학교의 니콜 루라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학교 측이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입학 정책의 여러 측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가 하는 검토에는 폭넓은 자료와 정보 그리고 학문적 우수성을 추구하는 데 기본이 되는 다양한 지적 커뮤니티를 유치하고 지원하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가 지난 10년간 펼친 노력에서 배운 것들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교육부가 하버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조사하게 될까요?
네, 교육부는 대변인을 통해 연방 기금을 지원받는 프로그램에 대한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1964년 민권법 타이틀 6에 따라서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민권법은 인종이나 피부색, 국적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인데요. 교육부가 하버드대의 레거시 입학 제도를 불법으로 규정할 경우 연방 자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네.
교육부는 하지만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더 이상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다만 인권을 위한 변호사 측은 지난달 대법원 결정에 따라 공개된 하버드대 입학 자료를 기반으로 이번 문제를 제기했는데 교육부는 조사 과정에서 더 많은 최신 자료를 수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연방의회에서는 회기 동안 수많은 법안이 발의됩니다. 이들 법안은 대부분 본회의 상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관할권을 가진 위원회로 회부됩니다. 그러면 해당 위원회는 해당 법안을 심의하는데요.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의회 입법과정 세 번째 순서로 위원회 심의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Mr. Chu, you are here because the American people need the truth about the threat TikTok poses to our national and personal security.
2023년 3월 23일 하원 에너지 상업위원회가 연 청문회에서 공화당 소속 캐시 맥모리스 로저스 위원장은 중국 회사가 만든 짧은 동영상 공유 프로그램인 틱톡이 미국 안보에 위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달 1일에는 하원 외교위원회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위원회들은 원내 규칙에 따른 심의 과정을 거쳐 법안의 다음 절차 진행 여부를 정합니다. 각 위원회는 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을 보통 초반 심의를 위해 산하 소위원회에 넘깁니다. 하지만 반드시 법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Congressional leaders are negotiating over the timing of voting on a bipartisan infrastructure bill, which would increase
위원회나 소위원회가 법안을 심의하면 대개 네 가지 조치를 거칩니다. 먼저 위원회는 법안 사본을 관련 정책 전문성을 지닌 행정부서나 기관에 보내 법안에 대한 서명 평가를 요청하고 의견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받은 정부 부서나 기관은 법안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프로그램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려고 보통 법안을 백악관 예산관리국에 보냅니다. 두 번째 관할위원회는 청문회를 한 번 할지 아니면 여러 번 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 없이 다음 절차로 넘어가는 경우는 예외적입니다. 하지만 위원회를 통해 법안을 빠르게 처리하려거나 관련 법안에 대한 이전 의회 조치 덕에 청문회를 건너뛰기도 합니다. 세 번째 위원회는 축조 심의를 위해 모입니다. 여기에서는 일부 청문회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법안 수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 축조 심의는 위원회가 법안을 본회의 심의에 보낼 때 법안에 어떤 문구가 들어가야 하는지 정하는 아주 중요한 절차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소속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받은 전체 위원회는 법안을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심의 결과를 보고할 때 하원은 의무적으로 서면 보고를 합니다. 상원의 경우 의무는 아니지만 보통 서면으로 보고합니다. 지난 2021년 1월 3일에 시작해 2023년 1월 3일에 끝난 117대 의회에서는 위원회가 심의 후 본회의에 보고한 건수가 하원 655건, 그리고 상원은 558건이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의회 입법 과정 세 번째 시간으로 위원회 심의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미국 학교의 두 달이 넘는 긴 여름 방학, 이제 절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길게 이어지는 여름방학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부모들이 참 많습니다. 학교에 가지 않는 대신에 체험학습을 하는 캠프에 보내는 등 자녀들에게 여러 활동을 시키면서 여기에 교육비가 엄청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에게는 방학 기간에 자녀 교육 또는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이 필수이기 때문에 방학 때 상당한 추가 지출을 감수해야 합니다. 생활 속 경제, 오늘은 여름 방학 기간 자녀의 교육비 지출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한국보다 두 배나 긴 미국의 여름 방학. 학생들이 학창시절 가장 손꼽아서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방학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쉬워하는 것도 있죠. 그건 개학입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학생들에게는 길면 길수록 좋은 것이 바로 방학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방학 기간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자, 한국 학생들이 알면 슬퍼할 일일 텐데요. 한국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여름방학 기간이 거의 가장 짧습니다. 보통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약 4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어떨까요? 주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여름방학은 보통 6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8월 중순 혹은 말에 끝납니다. 두 달이 넘는, 그러니까 통상 8주에서 10주 동안이나 이어지는데요. 한국의 여름방학보다 두 배 이상이나 길죠. 참고로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알려진 북한의 여름방학 기간은 초등학교는 한 달, 그 이상 상급 학교는 보름 정도라고 하네요. 방학이 무서운 부모들. 학생들에게는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는 방학이 매우 반갑고 또 기다려집니다. 교과 과정에서 배우는 것 외에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기다리던 가족 여행을 떠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부모 입장에서 방학을 보는 시각은 학생들과는 사뭇 다릅니다. 정신적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도전을 받는 기간이 바로 이 방학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통상 학교 일정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어집니다. 부모들이 일을 할 경우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은 근무 시간과 비슷하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학이 시작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보내던 시간을 오롯이 부모가 어떤 식으로든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죠. 부모 중 한 명만 일할 경우 남은 부모가 하루 종일 자녀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정신적인 측면 등에서 부담이 되고요. 만약 부모가 모두 일을 하고 자녀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자녀를 여름 캠프 등 다른 교육기관에 맡기거나 돌봄이 인력을 써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몇 년 전 이와 관련해 재미있는 설문조사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학부모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는데요. 학부모 10명 가운데 약 7명은 학생들의 여름방학이 너무 길다고 답했습니다. 그만큼 이 기간 부모가 느끼는 부담이 크다는 거겠죠. 학부모들의 대표적 선택, 여름 캠프. 여름방학 동안 학부모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자녀를 여름 캠프에 등록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름 캠프라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어떤 프로그램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캠프 활동이 달라지는데요. 정규 학교 교과 과정에서 하지 않았던 야외 활동과 신체 활동, 또 이 관계 형성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하는 것이 기본적입니다. 그리고 음악 캠프나 미술 캠프 혹은 과학 캠프나 야구 캠프 등 이 특정 활동에 집중해서 진행되는 캠프도 있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것처럼 캠프에 간 아이들은 대부분 오전에 가서 오후까지 시간을 보냅니다. 여름 캠프를 진행하는 기독교 청년회 YMC의 설명 들어볼까요?
We allow the kids to come out here and experience that. Do fishing.
아이들이 캠프에 와서 낚시하거나 1, 2인용 소형배인 카누를 타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한다는 건데요. 그동안 이런 활동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아이들도 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고 하네요. YMCA 여름 캠프에 자녀를 보낸 학부모 존 씨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One of the biggest benefits is we know that they're safe in a good place. There's educational opportunities.
큰 장점 가운데 하나는 캠프가 안전하고 또 좋은 장소로 아이들이 캠프에서 교육을 받을 뿐 아니라 즐거운 시간도 보낸다면서 이를 만족해하는 모습이네요. 문제는 비용. 여름 캠프 비용은 얼마나 하죠? 캠프가 자녀들의 방학을 책임지는 훌륭한 방안이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는 여기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이 돼서 대표적인 야외 활동 중심의 캠프 4주, 그리고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 위주의 캠프 4주, 이렇게 두 달을 등록할 때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야외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캠프를 신청하는 홈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이 캠프는 메릴랜드의 캠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 8세에서 11세 사이 어린이가 참가할 수 있는 어드벤처 캠프를 선택해봤습니다. 아이들은 카누 타기, 튜브 타고 강물 따라 이동하기, 수영, 낚시 등 각종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네요. 가격을 보니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일정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5일 동안 일주일의 캠프 참가 비용은 약 $550가 듭니다. 4주를 하면은 $2,200가 드네요. 자, 야외 활동을 실컷 했으니 이제는 공부를 하는 캠프에 등록해 볼게요. 워싱턴 DC 인근에 있는 조지 메이슨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캠프가 있네요. 요즘 인공지능, AI 기술과 그리고 또 컴퓨터 코딩이 유망하고 여기에 동영상 공유 서비스인 유튜브가 성행하고 있는데요. 해당 대학은 여름 캠프에서 이와 관련한 분야를 체험하게 해주네요. 코딩, 유튜브 콘텐츠 제작, 각각의 프로그램이 한 주당 $750로 4주를 선택하면 $3,000가 나오네요. 그리고 이 캠프는 정규 시간이 오전 9시부터 3시 15분이어서 5시 45분까지로 연장하면은 추가로 하루당 $28를 더 내야 합니다. 4주치를 종합해 보면은 $3,560가 됩니다. 자, 앞서 4주 동안의 야외 활동 캠프 참가 비용이 $2,200, 그리고 4주 동안의 교육 관련 캠프 참가 비용이 $3,560, 합하면 8주에 거의 $5,800에 달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평균 월급은 약 $6,200인데요. 그러니까 월급에서 40% 이상이 자녀 여름 캠프 비용에 들어가는 겁니다. 과장해서 말하면 캠프 참가를 위해 돈을 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버지니아주에서 아이를 키우는 매들라인 씨는 방학 기간 아이의 캠프 비용에 재정적인 부담이 크다고 호소합니다.
For working parents like us, sending our kid off to summer camp is really not an option, but a necessity. Parents need to find programs to keep the kids busy for those whole 8 or 9
자신과 같은 맞벌이 부부에게 있어서 아이들 여름 캠프에 보내는 것은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8주에서 9주 동안 이어지는 방학 기간 아이에게 할 일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평균 주당 $500가 들어가는 것이 현실로 일반 학기보다 훨씬 더 지출이 많다는 겁니다. 자녀 돌보미 서비스 이용하기. 자, 캠프에 보내는 것 말고도 내니, 그러니까 아이 돌보미를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일해서 평일 일과 시간에 자녀를 볼 수 없는 경우 돌보미가 대신 집에 와서 아이들을 봐주는 겁니다. 자, 요즘에는 돌보미를 구하는 애플리케이션도 많아서요. 돌보미를 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인터넷을 통해서 DC 근처에서 구할 수 있는 돌보미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주소와 자녀 명수, 자녀 나이, 돌보미 서비스 시간, 원하는 요일 등을 입력하라고 하네요. 초등학교 학생 자녀 1명,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 5일을 선택했습니다. 돌보미에 따라서 시급은 다릅니다. 이 버지니아 지역의 돌보미 평균 시급과 비슷한 시급 $20의 돌보미를 선택했습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로 4주 동안 이 돌보미를 고용할 경우 $3,200가 되네요. 자, 오히려 비용 측면에서는 돌보미를 고용하는 것이 자녀를 캠프에 보내는 것보다 더 지출이 큰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하기 전에 돌보미 서비스 교육 등을 담당하는 업체 네니 솔루션에서 알려주는 돌보미 고용 팁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Before you make a final decision and the nanny makes a final decision, there should be some time.
고용하기 전 인터뷰 등의 시간에 돌보미가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때 돌보미가 아이와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 이번 시간에는 여름방학 기간에 캠프 등 자녀들의 양육, 교육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발을 담근다는 표현은 어떤 일을 막 시작한다는 뜻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how's your new job going? I heard you started working at the tech startup.
Yeah, it's been an exciting journey so far. I'm just getting my feet wet in the tech industry.
What do you do?
Well, since I'm new, they've been easing me into things. I've been shadowing a senior developer.
That sounds like a perfect way to start. Are you finding it challenging?
Oh, absolutely. The tech industry is always evolving, and there's always something new to discover. But it's amazing how much I'm picking up just by being immersed in the work environment.
I'll be excited to hear all about the cool projects you will be working on. 존이 새로운 일을 막 시작했습니다.
I'm just getting my feet wet.
나는 이제 막 발을 담궜습니다. 이 말은 나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다 이런 뜻입니다.
Getting your feet wet.
입문하다, 어떤 일에 막 발을 들여놓았다는 표현입니다.
I'm just getting my feet wet in the tech industry.
나는
tech industry.
기술 산업에
I'm just getting my feet wet.
이제 막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대화 느린 속도로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ow's your new job going? I heard you started working at the tech startup.
Yeah, it's been an exciting journey so far. I'm just getting my feet wet in the tech industry.
What do you do?
Well, since I'm new, they've been easing me into things. I've been shadowing a senior developer.
That sounds like a perfect way to start. Are you finding it challenging?
Oh, absolutely. The tech industry is always evolving, and there's always something new to discover. But it's amazing how much I'm picking up just by being immersed in the work environment.
I'll be excited to hear all about the cool projects you will be working on. 대화 해석해보죠.
I heard you started working at that tech startup. I heard you started working.
나는 당신이 일을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At that tech startup.
그 기술 벤처 기업에서.
It's been an exciting journey so far. It's been an exciting journey.
흥미로운 여정입니다.
So far.
지금까지.
So far.
이 so far은 앞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 지금까지는 이란 뜻이죠.
I'm just getting my feet wet in the tech industry.
나는 이제 막 발을 담궜습니다. 이제 막 시작했어요.
Since I'm new, they've been easing me into things. Since
뭐뭐임으로 because와 같은 뜻으로 쓰였습니다.
Since I'm new,
나는 새로운 사람이므로
because I'm new,
같은 표현입니다.
They've been easing me.
그들은 나를 편하게 쉽게 해줘요.
I've been shadowing a senior developer.
나는
senior
선임
developer
개발자를
shadowing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어요.
Are you finding it challenging?
힘든가요?
Challenging.
어떤 것이 어려운, 힘이 드는
find.
Find는 찾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는 생각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죠?
Absolutely.
물론입니다.
But it's amazing how much I'm picking up just by being immersed in the work environment. But
그러나
it's amazing.
놀라워요.
How much I'm picking up.
내가 얼마나
picking up.
여기서 picking up은 집어 올리다라는 뜻이 아니라 배우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Just by being immersed.
몰두하다, 담그다, 몰입하다.
In the work environment.
작업 환경에.
But it's amazing how much I'm picking up just by being immersed in the work environment.
그냥 회사에 내 자신을
immersed.
담그고 있는 자체로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데 놀라워요.
I'm just getting my feet wet.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How's your new job going? I heard you started working at the tech startup.
Yeah, it's been an exciting journey so far. I'm just getting my feet wet in the tech industry.
What do you do?
Well, since I'm new, they've been easing me into things. I've been shadowing a senior developer.
That sounds like a perfect way to start. Are you finding it challenging?
Oh, absolutely. The tech industry is always evolving, and there's always something new to discover. But it's amazing how much I'm picking up just by being immersed in the work environment.
I'll be excited to hear all about the cool projects you will be working on.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I'm just getting my feet wet.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어떤 일에 막 발을 담그기 시작했다는 표현 공부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광장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